너는 내게 걸림돌이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즘 미국의 큰 교회에 가보면은 교회에 왔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대형 공연장에 왔다는 착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건물 꼭대기는 물론이고 건물 내부에도 십자가가 없고 대신 초대형 스크린과 고성능 스피커, 대규모 합창단과 관현악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자가 양복을 입지 않고 티셔츠나 간단한 옷차림으로 나와서 가수들이나 연극 배우들이 사용하는 헤드셋 마이크를 쓰고 무대를 왔다 갔다 하며 연기를 곁들여서 설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각종 광고를 하고 예배가 시작되면은 목사서부터 시작해서 찬양대원 관중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예배 등장 인물들의 얼굴과 반응을 대형 스크린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교회 웹페이지에 들어가 보아도 교회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쇼핑몰이나 장터에 왔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수많은 설교와 찬양 DVD, 책과 티셔츠들을 팔고 각종 홍보 사진과 동영상들 왔다 갔다 하고 각종 제목의 헌금과 기부금을 받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모든 테크놀로지 사용하는 것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합니다.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빨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순수한 의도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 안팎에서 최신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를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0년 동안 개신교에서 가장 존경받았던 목사님도 테크놀로지를 누구보다도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 2005년까지 30년 가까이 캐톨릭에서 가장 존경받았던 로마 교황님도 테크놀로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면했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미국 목회자 가운데 최초로 1950년에 결단의 시간이라는 라디오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같은 제목의 TV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1954년 런던 크루세이드를 할 때는 수많은 도시에 동시 중계하게 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위성방송도 시작했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자신의 자서전에서 말했습니다. TV 자체는, 미디어 자체는 도덕적으로 가치 중립적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이다. 아니면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모든 가능한 수단을 다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크게 존경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것입니다. 로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도 인터넷 사용을 크게 장려하면서 모든 교회들에게 촉구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번역해서 읽어드립니다. 모든 교회가 인터넷의 깊은 바다로 복음의 그물을 던져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게 하라. 주께서 이 목적을 위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미국 최대 교단인 남침례 교단 신학교 총장님, 제가 밑에서 배운 총장님입니다. 훌륭한 신학자입니다. 그 바쁜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매일 트위터하고 뛰어난 블로그를 매일 쓰시고 흥미진진한 팟캐스트를 통해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하고 정통신앙을 보수합니다. 수호합니다. 물론 이분은 뛰어난 학자이기에 인터넷을 포함한 테크놀로지의 장점과 단점을 누구보다도 잘 꿰고 있습니다. 모든 신기술은 위대한 선물이면서 동시에 위험할 수 있다, 큰 축복이지만 저주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잘 압니다. 잘못 사용하면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온갖 정신적, 정서적, 도덕적, 신체적 해를 끼칠 수 있다 하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러나 잘 사용하면 복음 전파에 위대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복음을 전 세계적으로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다. 인터넷 없이 그것을 한다는 거 상상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분의 결론, 인터넷을 포함한 테크놀로지는 믿음의 원수가 아니다. 적이 아니다. 인터넷은 오늘날 뉴스를 가장 먼저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출처가 되고 소식을 가장 쉽게 효율적으로 전하는 최고의 좋은 길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을 멀리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대화와 토론을 멀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오늘날은 인터넷을 피해서는 어디에서도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듯이 인터넷에 파묻혀서 살지만은 인터넷에 속하지 않으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인터넷이 우리에게 끼칠 수 있는 해악을 잘 이해하고 의식하고 분별력 있게 절제하게 사용하면 된다. 빌리 그레함과 같이 인터넷은 가치 중립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갖고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인터넷을 포함하여 모든 기술을 가치 중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밖에서 복음을 전할 때 최신 기술을 최대한 사용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를 보지 못하십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최신 기술을 사용해서 우리의 메시지를 손상시키지 않고 그대로 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신 기술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중차대한 질문을 놓고 마태복음 16장 21절서부터 24절 말씀을 같이 묵상함으로 여기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대부분 크리스천들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21절과 24절 말씀은 삼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고 한가운데 있는 22절, 23절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마지막 수련회를 가셨을 때입니다. 조용한 곳,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 다른 것 보이지 않는 곳, 이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에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가운데 하나이라 하더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결정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렇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매주 주일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자들의 영의 눈이 뜨여서 예수님을 랍비나 선지자 가운데 하나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신 것을 보게 된 겁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서 드디어 보게 된 겁니다. 이 고백을 듣자 주님이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너 같은 고백을 하는 모든 제자들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고 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섬기는 그 모든 자들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제자들이 비로소 자신이 그리스도 곧 구원주인 것을 알게 된 것을 확인하시자 주님은 이제 처음으로 자신이 어떻게 구원주가 될 것인지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21절을 보시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능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남으로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듣자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옆으로 닦아 세우고 꾸짖습니다. 모든 영어 성경을 보면 rebuked him, 그를 꾸짖었다고 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되리이다. 왜? 베드로는 이제 곧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로마의 압제와 헤롯 왕의 폭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자신은 죽는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죽임을 당하는 사람 남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연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한 것은 당연했고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주님은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하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충정어린 간곡한 부탁에 주님은 이해할 수 없는 혹독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단아 하고 시작합니다. 너는 사단이다. 너는 지금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십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가면서 내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너는 내가 내 제자인 것을 기억하고 내 위치를 찾아서 내 뒤로 가라 하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걸림돌이로다. 이것이 원어 표현입니다. 너는 내게 걸림돌이로다. 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조금 전에는 너는 반석이라고 하시며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는데 지금은 너는 돌은 돌인데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라 하고 질책하십니다. 왜? 그 이유가 뭐라고 하시는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니라. 네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말을 듣지 않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내 말을 듣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유익보다 인간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이니라. 대표적인 영어성경 둘을 제가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자들 모두에게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아무도 예외가 없다. 너희와 같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서 나의 최측근이 된 너희들도 예외가 아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다 내려놓고 너희의 계획과 야망과 포부를 다 내려놓고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 십자가를 지고 너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크고 많은 작은 어려움, 슬픔, 고난, 외로움 이런 거 뿌리치려고 아우성치지 말고 그대로 잘 지고 견디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야 할 것이니라. 내가 갈 목적지 골고다 내가 죽는 곳까지 따라와야 하리라 말씀합니다. 물론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오늘날 우리 많은 여자분들이 목에 거는 아름다운 장식용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극악한 범죄자들을 그 못으로 손과 발에 쳐서 죽이는 끔찍했던 십자가를 의미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 당시 사람들 단 한 명도 낭만적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시어머니 말 좀 잘 들어야지 이따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무시무시한 끔찍한 그 모습을 연상했습니다. 너희도 그럴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기 24절의 의미는 내가 이스라엘과 만민의 그리스도 구원주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고 살아나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5만 가지 기적을 다 일으키신 거를 똑똑히 봤기 때문에 주님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주님이 베드로를 사단아 하고 혹독하게 꾸짖으신 것 도대체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영의 눈이 반쯤 뜨여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것은 알았지만은 아직 온전히 뜨이지 못했기에 주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번이나 더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지만은 제자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을 때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승천하신 후에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는지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비로소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 우리의 영의 눈이 뜨인다고 한 번에 모든 진리를 온전히 보는 것은 아니다 하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3년간 예수님과 매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고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삶을 체험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진리를 온전히 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되는 교훈 가운데 하나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고백하는 것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다고 고백하는 것과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아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얘기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자신의 구세주인 것을 알고 믿지만은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더 중요하게는 자신도 그 주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주님을 쫓아가야 한다는 것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기에 전혀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신에 대해서 죽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천국에 가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두 오늘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택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이 간접적으로 선포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거의 대부분 크리스천들은 보지 못하는 진리, 그것을 위해서 제가 오늘 말씀 본문으로 삼고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 주님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었지만은,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었지만은, 십자가를 지고 죽는 특정한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셨다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한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주님이 전하신 메시지와 메시지를 전하실 때 사용하신 방법과 통로는 전혀 무관하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뭘 사용하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최소한 하나님은 그렇게 미디엄을 사용하시지 않았다 하는 것 말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구원주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 없이는 기독교의 구원주는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술은 가치 중립적이고 따라서 잘 사용할 수 있고, 잘 사용하면 복음을 널리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진보시키는 데 큰 유익이 된다 하는 주장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100% make sense, 그리고 그럴듯하게 들리지만은 성경적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지가 않은가? 첫째,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테크놀로지는 인포메이션을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 쉽게, 빠르게, 값싸게, 즉시 전달할 수 있지만은 그 어떤 테크놀로지도 신령한 일은 일으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일으키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은 그 어떤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포착할 수가 없고 전할 수도 없고, 교회가 전파하는 것은 인포메이션이나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삶이 전달되지 않는 인포메이션은 인간을 교만한 자로 만들고, 우리 영어 성경을 보면 퍼프업된 자로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테크놀로지를 아무리 발전시키고 동원해도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둘째, 기독교의 구원은 테크놀로지가 추구하는 목적과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건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대단히 불편하고 대단히 답답하기 짝이 없게 느리고 대단한 대가를 치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주님께서 비효율적으로 인간의 몸으로 마리아의 태에 수태되셔서 세상에 오셔서 30년이라는 세월을 시골촌에서 무명의 몫으로 사셨고, 머리 둘 곳도 없이 불편한 삶을 사셨고, 무식한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인내하며 사셨고, 십자가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기에 우리에게 구원주가 되셨습니다. 물론 그 주님은 우리도 주님을 따라 똑같이 비효율적이고 불편하고 느리고 대가가 큰 삶을 살지 않으면 첫째 우리에게 구원이 없고 둘째 남에게 복의 근원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대형 강의실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의하듯이 설교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성화되어 가고 세상이 변화된다면 이 세상 모든 교회 사람들은 다 성화되었을 겁니다. 이 세상은 다 뒤집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을 잘 압니다. 그 많은 말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옛날보다 훨씬 더 악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종말을 향해서 치닫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테크놀로지로 부족합니다. 둘째, 기독교의 구원은 테크놀로지가 추구하는 것에 정반대의 삶입니다. 셋째, 우리는 이론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삶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론적인 얘기를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고 늘 현실의 문제를 다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은 부자도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지만 우리 생각으로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전부 50% 50%다 얘기하셔야 될 것 같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구원받는 것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우니라. 한마디로 불가능에 가깝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한 주님은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해주시면서 부자는 크게 죄 지은 것이 없는데 그저 고운 배옷 입고 연락한 것밖에 없는데 죽은 다음에 지옥에 들어갔다 말씀하셨습니다. 후쿠시마 사는 일본 사람들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원자력 발전소 세우는 게 어떠냐고. 그건 정말 클린한 그린 에너지, 그리고 화력 발전소 세우는 것보다 엄청나게 적은 금액만 들여도 그거 세울 수가 있고 99.9% 안전하다고. 우리 원자력 발전소 세우자고. 여러분, 후쿠시마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100명이면 99.9명이 말할 겁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99.9% 안전한지 모르지만 안전할 수 있지만 우리는 0.1%의 위험, 아니 0.00001%의 위험 때문에라도 절대로 원자력 발전소 찬성하지 않는다고. 스위스를 포함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이 후쿠시마 사건을 보면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몇 년에 걸쳐서 모든 원자력 발전소 다 폐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어차피 썩어 없어질 육신인데 그놈의 육신도 죽지 않으려고 99%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0.1% 위험, 이것을 고려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세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 죽는 심각한 문제를 놓고도 99%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0.1%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테크놀로지, 인터넷, 스마트폰 이거를 다 사용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똑똑한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립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 100% 쫓아갑니다. 바짝 쫓아갑니다. 세상에서 아이패드 나오면 아이패드 사고, 새로운 스마트폰 나오면 새로운 스마트폰 사고, 새로운 뒤집어 쓰고 듣는 거 나오면 또 그거 사고 바짝 쫓아갑니다. 그러기에 생전 신앙생활을 해도 거룩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류교단 사람들이 비웃으며 냉소적으로 대하는 오르토독스 크리스천들, 그리스 정교회 사람들, 또 아미시들, 그런 사람들 삶을 본받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몇 년 전에 보수적인 그 그리스 정교회 사람들이 뉴욕에 있는 어떤 공원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무려 4만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순전히 남자 어른들하고 남자 소년들만 4만 명이 모였습니다. 모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 이거 우리 교회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 인터넷 사용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토론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우리 주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아니 세상에 살아야지. 아미시들처럼 세상으로부터 물러나서 자기들끼리만 살면 어떡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 세상에 빛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기도하고 받으면 다 좋은 것이다. 잘 사용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하듯이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단 한 명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어느 누구도 세상에 있는 것들 자기가 컨트롤 할 수 있었던 사람 없었습니다. 제가 근심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해악을 끼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세상의 테크놀로지를 대할 때 조심스럽게 대해야 됩니다. 나는 믿음이 연약하고 육신이 연약한 것을 연약한 자인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기억하며 조심스럽게 돌다리로 두리러 가며 살아야 됩니다. 그 브루더호프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고 전 세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냐? 초대교회와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왜? 늘 입만 벌리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살던 어린아이들이 TV를 부분적으로 보게 하자 찬양이 뚝 끊친 거예요. TV에 분명히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 있는데 근데 찬양이 뚝 끊친 거예요.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 그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하냐. 그래서 교단 차원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Singing Children이 우리는 TV를 통해서 세상의 잡상식과 잡기술 조금 더 배우는 것보다 수천만 배 중요하다. 그래서 TV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우리 소수교단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는 이론에 관심이 없고 실제 삶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터넷 각종 테크놀로지는 이론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가 있지만 실제 삶에서 보면 수많은 해를 끼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이 나오고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에 우리 사이콜로지스트하고 그 정신병 의사들 통계를 보면 프로젝과 같은 그런 약을 먹는 사람이 수십 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없었는데 그런 것들이 들어오고 나서 정신착란증 그리고 집중하지 못하는 증세, 불면증, 오만 가지 병이 다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아미시가 왜 전기를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가? 전기 자체는 잘못된 게 없습니다. 전기가 들어오면 곧 TV가 들어오기 때문에 TV 자체는 잘못된 게 없습니다. TV가 들어오면 꼭 세상의 문화가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예 전기를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사용해서 냉장고도 돌리고 또 경운기도 돌리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 더 중요하게는 우리가 사용하는 미디엄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효과와 결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미디엄에 따라서 똑같은 메시지가 완전히 다른 효과와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TV 토론회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옛날에 TV가 처음 나왔을 때 많은 토론은 라디오로 이루어졌습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토론을 들었을 때 대통령 후보자 A와 B가 있었을 때 사람들이 전폭적으로 A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다가 똑같은 사람이 TV 토론회에 나와서 얘기했을 때 이 두 사람은 변한 게 없는데 사람들의 지지는 정반대로 변했습니다. 왜? 눈으로 보니까. 케네디가 닉슨 대통령에 비해서, 닉슨 대통령은 머리도 별로 없고 인상도 별로 좋지 않은데 케네디는 젊고 산뜻하게 생겼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인데, 똑같은 메시지인데 미디엄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 예를 들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서신서를 쓴 것을 교회 성도들이 읽었을 때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바울의 글로 쓴 메시지가 엄청난 파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서 말을 전했을 때는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참 말에는 졸하다. 졸하다. 말을 잘 못한다. 왜? 그 당시 거짓 교사들, 슈퍼 어파슬스라고 하는 자들, 웅변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우리 목사가 가수들이 쓰는 헤드마이크를 쓰고 아이패드를 들고 왔다 갔다 하며 설교하고 목사의 얼굴과 성가대원들의 얼굴이 대형 화면에 계속 어른거릴 때 사람들의 눈은 가뜩이나 보지 못하는 하나님께 집중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른거리는데 무슨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어요. 목사가 세상에 많은 지혜를 토하고 농담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단순한 진리의 말씀 사모할 수도 없고 집중할 수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1년 4계절 똑같은 옷 입고 이 자리 고수하면서 특별한 짓 안 하고 설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쳐다봐야 아무것도 들을 거 없고 하나님 말씀밖에는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애들 예배 드릴 때 자막에 잠깐 무엇을 띄우는 적은 있지만은 많은 것들로 현란하게 하지를 않습니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의 모든 테크놀로지를 다 동원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교회를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이 어떤 인상을 갖고 떠나겠습니까?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네. 목사 옷 입은 것을 보나, 또 사용하는 모든 것을 보나, 또 교회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나 똑같네. 신령한 것을 찾아서 교회에 온 사람은 크게 실망해서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을 주셨는가? 너희는 아무런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은 어느 곳의 형상도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너희 새긴 형상은 참 하나님만 섬기는데 사용할지니라 할 것 같은데 주님은 일체 어떤 형상도 새기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미디엄에 대해서 금령을 내리셨는가? 미디엄은 메시지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다른 모든 민족들 수많은 잡신을 섬겼는데 그 잡신들을 대표해서 보여주는 수많은 상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보고 유혹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좀 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주시면은 주님을 좀 더 잘 섬기고 말씀을 더 잘 들을 것 같은데 이거 왜 안 주시나? 물론 주님께서 안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뭐라도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숭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아는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왜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너희는 나를 위한 제단을 만들 때 이방인들과 같이 정으로 쪼아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당시 이방인들 제단을 보면은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습니다. 좋은 돌을 대리석을 사용해 갖고 그걸 잘 깎아서 네모 방정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너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주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저거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다, 저거 뭘로 만들었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어느 때보다 훨씬 낫다, 이따위 소리 하느라고 주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에 있는 돌 그대로 사용할 때 별 볼 게 없습니다. 주님에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왜 너희는 십자가 그리스도, 이 십자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셨는가? 왜 성육신하셔서 세상에 오셔서 성육신하지 않으시고도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참 미련하고 힘들고 비효율적인 방법을 택하셔서 세상에 오셔서 또 답답하기 짝이 없는 제자들, 말 아무리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 이들과 계속 3년이나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복음을 전하셨는가? 크리스천의 삶은 메시지와 분별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인간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육신이 몸과 몸을 부딪혀서 그리고 삶으로 깨달아가는 것이 아니면은 우리는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크놀로지는 이런 삶의 관계를 조성하는데 아무짝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오히려 이 관계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인포메이션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빨리 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효과적으로 전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아는가?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기록된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숫자를 더하시느니라 말씀하셨는데 그 비결이 뭐라고 앞에서 말씀하시는가? 이들이 말씀과 기도와 떡대기와 교제 네 가지에만 힘썼다고, 쓸데없는 짓 하지 않았다고, 교회를 완전히 새로운 테크놀로지로 바꾸느라고 엄청나게 많은 돈 소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정력 낭비했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 네 가지 교회의 기본적인 소명에 충실했다고, 그리고 이제는 배운 그대로 입술로 고백하는 그대로 세상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자기 있는 것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 말씀에 전념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613개의 계명을 쫙 줄여서 주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았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시니라. 우리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도를 잘 못하고 선교를 잘 못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속한 크고 작은 공동체들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이루지 못하는 거 인터넷이 느려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테크놀로지가 없어서 그렇지를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교회에 필요한 유일한 테크놀로지가 하나 있습니다. 로우텍입니다. 뭐냐? 밥솥이 있으면 됩니다. 밥솥만 있으면 됩니다. 예배 끝나고 밥솥 부지런히 사용해서 내 생각과 감정 다 내려놓고 또 만나서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 속으로 미워하는 성도, 꼴보기 싫은 성도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잘 사는 거예요. 그 삶을 5년, 10년, 15년, 20년 할 때 드디어 성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가족처럼 여기고 초대교회 성도들 버금가게 내가 있는 것을 다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용을 할 때 하나님 나라는 절로 확장됩니다. 신문에 전면 광고 수천 번 내는 것보다 이러한 삶이 파워풀하게 역사합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성가대에서 찬양한 가사 제가 적어봤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니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만이. 그렇습니다. 우리 복음 전하는 비결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다 해결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나 교회 일에서나 원래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부지런히 성경 공부합니다. 부지런히 밖에 나가서 남 돕겠다고 하고 또 철되면은 나가서 전도하겠다고 하고 프로그램과 액티비티로 삽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은 너는 내게 걸림돌이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꾸짖으십니다. 그 위대한 하나밖에 없는 베드로가 이런 꾸짖음을 받았다면은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도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의도는 대단히 순수하지만은 열심은 하늘을 찌를 것 같지만은 지식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맙니다. 사단짓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종 테크놀로지로 우리는 하나님 교회를 복되게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교회를 공연장으로 만들고 시장바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맑은 물로 세상으로 나가서 다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상의 것들을 교회로 다 끌고 들어옵니다. 전혀 거룩함이 없는 세상의 침묵단체 그리고 구호단체로 교회를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죄된 인간들이 모여서 히히닥거리면서 우리 교회 참 사랑이 많다 합니다. 절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과격한 사랑이 아닙니다. 거룩한 것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과 분별된 것이 거룩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주님 말씀하신 것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너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왔기 때문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전하는 복음은 입으로 전하는 인포메이션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사랑의 관계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 뱀같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원하옵기는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세상에 누가 무슨 말을 하건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진리대로 살기에 이제는 주님 교회를 인도하시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고 더 이상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에 이루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은 모두 구원받게 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